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를 그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는 장면을 같이 봤었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심판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심판은 이집트 민족에 대한 심판과 또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묘사하고 있는 바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성경의 도처에서 이렇게 부분 부분 묘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78편에서 이제 많이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43절.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표적들을 행하시고 소환 들판에서 자신의 이적들을 행하사 그들의 강들과 큰 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은 피로 변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핏빛으로 물들게 한게 아닙니다. 요즘 세계 도처에서 강들이나 이 바다가 핏빛으로 물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예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다 죽고 강물이 악취가 나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45절,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아, 이게 파리의 재앙이 보니까 이게 한 종류의 파리가 아니라 파리도 종류가 대단히 다양한 그 파리들을 다 이렇게 모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 종류의 파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사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개구리들을 보내사 그들을 멸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소출을 쇠기벌레에게 주시고, 이게 메뚜기 재앙 때 이제 쇠기벌레가 같이 온 것이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멸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에 이 서리와 우박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다른 곳에 보면 이것이 불과 함께 내려온 것으로. 그러니까 불덩이와 얼음덩어리, 불덩이와 물이 함께 그냥 떨어진 것이지요. 그 다음에 48절, 그분께서 또한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뜨거운 벼락에 넘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이게 파멸시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이제 재앙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시므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곧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의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지금 함의 자손의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자신의 분노를 쏟아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핍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아,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무의식 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실 때 무슨 오락하듯이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집트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러한 열 가지 재앙, 백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뻣뻣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 우리도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27절에서부터 보니까 이제 그열 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시편 105편 27절. 그들이 그분의 표적들을 그들 가운데서 보이고 함의 땅에서 이적들을 보였도다. 그분께서 어둠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심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분께서 그들의 물들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들의 땅이 개구리들을 넘치도록 내매 그들의 왕들의 방에도 넘쳤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신즉 여러 종류의 파리가 오며 그들의 온 지역에 이들이 왔도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 대신 우박을 주시며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비 대신 우박을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기상 이변에 의해서 요즘도 자주 뜻하지 않게 그렇게 우박들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그 어떤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이 잔잔한 비들이 이렇게 땅을 촉촉히 적셔서 대지를 적셔서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이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우박들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고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그랬죠. 그래서 우박과 함께 이 불이 떨어졌습니다. 요즘도 뭐그 심해에서 그 이제 해저 그 바닥에서 그 불타는 그 얼음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캐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에도 그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이 함께 떨어지는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3절. 그분께서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도 치시며 그들의 지역에 속한 나무들을 꺾으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신즉 메뚜기와 새기벌레들이 오되 무수히 와서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고 그들의 토지에 있는 열매를 삼켰도다. 또 그분께서 그들이 땅에 있던 처음 난 모든 것, 곧 그들의 모든 기력의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가 7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좀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7장 18절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이집트에 내려졌던 열 가지 재앙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러나 좀 흥미있는 구절이라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데요. 그날에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끝 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이것은 지금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금 이집트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 중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지금 파리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보니까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지역에 있는 파리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러한 사인을 보내셔서 파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처음 난 것, 첫 태생을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죠. 그런데 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파라오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해도 파라오가 마음이 강퍅해서 그들을 보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 하여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열 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 재앙인 처음 난 자를 죽이는 재앙까지를 다 당해야만 이집트 백성들, 이집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요. 12장으로 좀 가시면은요. 우리가 11장까지가 이제 그 열 가지 재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12장에서는 이제 유월절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사건, 그리고 또 율법, 그리고 또 성막,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가장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인 사건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사건 이것을 기념해서 이것을 절기로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켜야 되는 그 절기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달력 자체를 바꾸셔서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이 달을 아예 첫 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원래는 민간역에 의하면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난 달은 7월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1월로 바꾸셔서 그 종교력 1월이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차지하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후손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하는 그 명절로 만드시고 아예 이 달을 첫째 달로 만드셨다. 이걸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2장 1절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이게 니산월입니다. 또는 아비벌이라고도 하지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달 10일에 그들이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에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부분에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양 또는 이제 염소 새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양이나 새끼 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집에 한 마리씩 되어 있고 사람의 수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게 하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각자가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들이 확보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또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뭐 우리 아내가 잘 믿었으니까 남편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양이 확보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어야 한다. 수컷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을 이야기할 때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사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실 때 그 짐승들을 보면은 다 어떻습니까? 점이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 또 절름발이나 뭐 사지가 상하거나 이런 건 안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점박이 양은 안 되는 거예요. 뭐 레이저 수술 이렇게 해갖고 뭐 점 빼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점박이 양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양,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어떻습니까? 상품으로 이렇게 상품 가치가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백화점에 내보낼 것들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시장에 내보낼 것들 따로 떼고,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집에서 그냥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상급으로 이 백화점에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면 임금님께 진상할 수 있을 만한 것, 그런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랬냐. 이 양이 지금 보여주는 것, 이 양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양들이나 염소가 지금 사람 대신 죽어갈 때 그들은 죄가 없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러한 짐승을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떠올릴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하여 두시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글로 읽을 때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됐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 그 피를 꾸며주는 것처럼 이렇게 피를 수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그 양을 꾸며주는 것입니다. As of a lamb without blemish and without spot. 그래서 그 양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양의 그 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린 양의 실체셨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니산월 14일까지 이제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 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너무 정확하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미 어지간히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사의 심정으로 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의 입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자꾸 이것을 적어놓게 되고,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게 성경에 정리가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핵심 내용들을 이 크로스 레퍼런스를 해가지고, 아, 이 구절은 여기에 해당하고, 또 그 구절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의 그 이 색인 레퍼런스를 자꾸 이렇게 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양이 지금 또 보여주고 있는 바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심판과 정죄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들인 우리,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양이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할 양인데, 한 마리 양이 전체 양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양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메시아에 관한 성경장이죠. 이사야가 이미 한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지금 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여기 보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하죠. 사람이 양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죠. 이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을 위해서 한 양이 지금 대표로 전체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제 죽이는데, 6절에 아까 보니까는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죽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 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죽이는데 불에 구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에 삶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불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 지옥불. 예, 맞죠? 예. 그래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후에 주시는 그 성막에 관한 그 제도에서 볼 때 성막 안에 제일 먼저 성막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앞에 띄는 것이 번제단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번제단. 이 사방 5큐빗, 5자라는 숫자 자체가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의 수지요. 그렇죠? 그 번제단에는 불이 항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지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번제물들, 제물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가 타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실은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 세세무궁토록 타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짐승들이 대신 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에 굽는 것, 이것이 지금 지옥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죽여서,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를 집에 양옆 기둥과 문기둥에 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피를 뿌리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또 피가 흘려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럼 무엇입니까? 문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는 그 문에 죽음을 바르고 또 생명을 바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내 죽음을 바르고 또내 생명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14일까지 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피가 흘려져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양은 그 집을 파멸시키는 그 자로부터, 죽음의 천사로부터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만 했고, 또 죽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그 양의 피가 흘려져야 했고, 또 피를 대야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간직하고 있거나, 또 집안에다 그 피를 뿌렸다거나, 또그 피를 마셨다거나, 그렇죠? 또그 피를 자기 몸에 발랐다거나, 피를 문 밖에 거리에 뿌렸다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서 지금 지시대로, 그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 지시대로 정확히 행한 그 가정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다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어떤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시대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문 인방과 그문 기둥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피를 자기 몸에 바르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파멸시키는 천사로부터 구출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자, 여기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데, 이 넘어간다는 말에서 이제 유월절, 넘어간다, pass over,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 피를 볼 때에, 그 아무 피가 아니라 그 피를 볼 때에, 어디에 있는 피입니까? 거하는 그집 위에, 그러니까 문 기둥과 문 인방에 발라져 있는 바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23절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보시면은요, 12장 23절.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인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정확하게 그 문의 그 인방과 양옆 기둥의 그 피, 바로 그 피를 보실 때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우술초로 이렇게 대야에 받아진 그 피를 우술초로 찍어서 그렇게 뿌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우술초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흔히 구할 수 있었던 그런 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단히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도구 또는 풀로 찍어서 뿌려라 이렇게 하셨으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구원 못 받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풀로 찍어서 바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구원은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나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문에 기둥과 임방에 뿌린 사람 그 사람들만을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피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고 또 피 아래에 있었던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감정에 관계없이 안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를 발라놓고 어떤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릴 때, 통곡 소리가 들릴 때 혹시 우리 처다들도 죽지 않을까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는 말씀대로 발라놨지만 그 마음이 불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불안했건 편안했건 관계없이 죽음의 천사, 파멸시키는 자는 어떻습니까? 뭘 보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발라진 피를 보고 건너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믿는 즉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정을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양을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